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교회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닐 때마다 우리 김다일 목사님 또 선한목자교회 또 우리 교우들의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건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기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도 칭찬받으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귀한 칭찬을 꼽으라고 한다면 너는 정말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 칭찬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칭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칭찬 꼭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칭찬은 그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 귀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청 두려운 말씀입니다. 거짓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말하지만 거짓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 표현을 썼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에 거짓 없는 믿음도 있고 거짓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인가? 제가 여러 많은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표적인 거짓말이 하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런데 실제로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 전혀 그 믿음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계신 사람, 정말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리스도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게 거짓 믿음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분명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였습니다. 기도했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예배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여기에 오셨고 또 이 설교를 들으려고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 것,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신가? 나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보았나? 예수님을 느끼고 있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고 있다면, 여기 정말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질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지 다 해결되겠죠.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것 다 사라지겠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랑과 관계가 깨어진 거 주님 앞에 내가 있다면 다 해결되겠죠. 용서하게 되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게 되겠죠. 아무리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서보면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이 복이라고 느껴지겠죠. 정말 춤추며 기뻐하겠죠. 자,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면 이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데 이런 놀라운 일, 이런 엄청난 감동,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는 믿음은 뭐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면 이 믿음이 뭐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역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야, 내 믿음이 이게 거짓 믿음 아닌가? 그런 두려웠고 심각한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지 않으시는데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안타까움과 갈망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면,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 이런 간절함과 갈망이 있어야 반드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어떤 은혜의 역사를 경험을 못합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여전히 짜증과 근심,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진짜 주님을 제가 분명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갈망하면 반드시 거짓 없는 믿음,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동의 일기를 쓰라고 권하는데 이 일을 매일 해보자는 것. 이렇게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싶어요. 이게 한 주일에 한번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시니까. 매일 주님 앞에 일기를 쓰면서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거짓 없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며 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하게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받기를 구하라든지 또는 아주 난해한 어떤 성경 공부를 특별히 해야 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그 열쇠는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이거나 또는 뭐 몇 단계 성경 공부를 이렇게 다 이수해야 그제서야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었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고 그 어머니 유닉에게도 있었다는 그게 이제 디모데에게도 있음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 이런 믿음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들의 간절한 갈망이에요. 바로 성경을 제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이어진 이 거짓 없는 믿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성경 내용이 뭡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는 디모데가 그 말씀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다 믿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금방 압니다. 그리고 야, 이분 믿음이 정말 귀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진짜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정말 감사하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교회를 위하여 진실하게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핵심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서, 아니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가까이 하게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존경하는 사람을 모시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말, 행동이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와 계시면 집안 분위기가 싹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 말, 내 행동이 싹 달라지잖아요. 디모데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너 진짜구나,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너가 정말 믿는구나. 뭘 보고 알았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예요. 특별한 성령 체험을 따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무슨 특별한 이상한 성경 공부 한다는데 가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다 이 은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도 여러분이 다 믿었고, 예수님을 더 다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디모데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진짜 믿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요. 이게 거짓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진짜 믿어야죠. 혼자 있을 때나 부부 사이에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서나 길거리 가다가나 운전할 때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어야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잖아요.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세계 선교사 대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어머님이 계신데 101세가 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늘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분이에요. 어머니, 이번에 마지막 세계 선교사 대회를 제가 섬기게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대회가 잘 끝났어요. 어머니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던 날입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올해도 잘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물으시더래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요? 예, 5천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나요? 예, 1,20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셨겠지요. 그 어머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마치 도끼로 얼음을 깨듯이 마음을 콱 찔러 왔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당연히 그랬겠지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겠지.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되고 대회 진행은 너무나 바쁘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대회를 이끌어 대회는 잘 맞춰졌는데 예수님도 여기 계시겠지.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러면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지낸다면, 주님 생각하지도 않고 산다면 이게 무서운 거짓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예수 동행인기를 쓰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이 달라진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진짜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분명하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매일 점검하면서 살아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예수 동행일기 쓰기는 쓰는데 하나도 안 변한 사람, 더 악해진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말해줄 사람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행일기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실망 많이 했어요. 예수 동행일기 쓰는 사람 이제 나는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동행일기를 쓰시다가 안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같이 동일기 쓰는 목사님들 꼴이 보기 싫어서. 그렇게 동일기 쓰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동일기 쓰는 것도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서 안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을 같이 사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책망도 많이 받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그렇게 졸다가 십자가 길 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 버리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순교자가 됐습니다.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실 때 바로 안수하셔서 그날 성령 부어주시면 되지. 왜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령 받았던 것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눈으로 보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서 자기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사건.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번 엄청난 성령 체험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꾸준히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체험 한번 뜨겁게 했다고 나중에 타락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예수 동행일기를 써도 사람이 뭐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더라.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이것이 중요한 훈련일까? 그렇다고 믿어지시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주님이 주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잘 받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우리와 다를 것 같이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왜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야고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보면 그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닌가 봐.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인가 봐.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체험을 구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무슨 특별한 성경 공부 따라다니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서운 미혹이 옵니다. 진짜 믿음으로 견고하게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닌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될 때가 와요. 지금도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의 영혼을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아주 비밀스러운 성경 공부를 해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믿음의 확신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안 넘어갈 재주가 없을 정도예요. 무슨 종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이 올 때 그때 거짓 믿음으로는 못 감당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을 순간이 내게 왔다 느낄 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눈이 분명하게 뜨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라니까요. 그게 정말 믿어지면 어떤 미혹도 더 이상 미혹이 안 됩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지라도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데 죽음 문 건너가서 만나볼 그 주님이 그 주님이시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 나는 여전히 그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진지하게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생명이 되어주세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믿으시면 돼요.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 많이 달라졌다고, 당신을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15년이 지났는데 이따금 나는 어떻게 달라졌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예수 동행일기를 이렇게 열심히 쓰기 전에 그때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들었던 목사예요. 그러니까 뭐 선한 목자교회에서도 불러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바리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눈보다 사람 눈을 더 의식하는 신앙이었던 거죠. 사람들 보는 눈, 교인들 보는 눈 의식해서 바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리새적인 신앙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이 저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칭찬 들어야 제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칭찬은 언제나 제 영적인 갈망을 더 깊게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은 저를 진짜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이제 진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칭찬으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저는 칭찬을 받으려고 무슨 사역을 하거나 또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뿐인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시간이 이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잖아요. 전에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 가능하면 안 하게 된.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 가능하면 안 하게 된. 왜? 교인들 의식하고 살았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었어요. 때때로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때로 욕을 먹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주님이 괜찮아. 그러시면 괜찮은 거예요. 비록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본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신 은혜예요. 진짜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 거야.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정말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제 기억 속에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오십시오. 제 왕으로 오십시오. 제 주님으로 오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주님 제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제 남은 생에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실제로 제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라.